할렐루야, 오늘도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2022년 1월을 또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에 바라보지 않고 이 새벽 또한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다니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신앙을 되돌아보며 주님의 높으신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생명과 능력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4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4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일곱 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뿌리에 구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몇 해 전 아내로부터 책 한 권을 추천받게 되었습니다. 목사인 제가 믿음이 없어 보였든지 믿는다는 것이란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기독교 철학가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강영한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요. 그는 저명한 철학자답게 성경 곳곳의 파편적인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믿음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책에서는 서두에 그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구주와 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분이 구주와 주이심을 깨달아 알고 그분이 나의 주이심을 동의하는 마음으로 입으로 고백하고 그분께 나의 삶과 죽음,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존하고 신뢰하고 의탁하고 맡겨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분을 따라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조금 이해가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여러분들의 믿음과는 또 어떻습니까? 아주 비슷할 수도 아주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각자가 분명한 정의 내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수님의 책을 근거로 좀 더 쉽게 제가 정의해본 믿음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두 발은 여전히 이 땅을 디디며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임마누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 그분만을 따르겠노라 다짐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반대로 믿음 없음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교회에 출석도 잘하고 헌금과 봉사에도 빠지지 않지만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거나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인도하심보다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가 가진 노하우와 내 능력을 더 의지하는 것이 바로 믿음 없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통해 믿음 없음의 모습이 아닌 여전히 부족하고 너무도 자주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믿음 있음의 신앙인들로 다시 한번 일어서실 수 있게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앞선 장에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첫 번째 금 신상 꿈을 해석하면서 박수장, 즉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의 수장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금신상을 숭배하지 않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 속에서도 타지 않고 살아 돌아오는 기적을 주님께서는 허락해 주셨습니다. 비록 포로의 신분으로 이방 나라에서 살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그 나라와 왕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믿음의 모습이었고 그들의 삶의 방식이었으며 풀무불과 사자굴에서조차도 상함 없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읽었던 4장에서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에 해몽을 지시받은 다니엘은 주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왕에게 닥칠 비극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본문 25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일곱 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다. 이렇게 꿈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하면서 다니엘은 왕이 받을 근심과 걱정, 충격까지 고려해 가면서 최대한 조심스럽게 해몽을 이어나갑니다. 그리고 그는 왕이 받을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까지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27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자, 다니엘과 세 친구의 놀라운 기적들을 직접 두 눈으로 목격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자신의 입으로 높으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찬양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느부갓네살 왕은 이런 다니엘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행동의 변화나 회개함 없이 정확히 1년 뒤 꿈의 해몽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가 이렇게 심판을 받은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첫 번째는 다니엘서의 전체 주제와 연관이 있습니다. 다니엘을 관통하는 핵심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바벨론과 메대 그리고 바사에 이르기까지 강대국 속에 있었지만 다니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죠.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믿음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바로 이것이 우리가 정의하는 믿음과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했지만 오히려 자신의 명성과 업적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 자신을 상징하는 금신상을 세워 사람들로 하여금 경배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던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 속에 던져넣는 만행까지도 서슴치 않게 됩니다. 이후 극적으로 풀무불에서 살아나온 세 친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두 눈으로 똑똑히 목도하게 되죠. 그러나 여전히 그는 다니엘을 통해 두 번째 꿈의 해몽과 그에 대한 심판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미동조차 없습니다. 결국 이런 믿음 없음의 모습은 그가 받게 될 심판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다니엘의 조언을 통해 그가 피해갈 수도 있었던 재앙을 그는 온몸으로 마주하게 된 것이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느부갓네살 왕의 행동이지만 이러한 믿음 없음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고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그 어떤 누구라도 나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단언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나성령락의 성도 여러분, 다니엘서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완성된 믿음을 처음부터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거룩한 성화를 날마다 이루어가는 것처럼 매일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그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 마귀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계속해서 침투하며 주님의 일하심을 부정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과 연약함을 인정하며 주님께 날마다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의 주권과 다스리심을 인정하며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지하게 고민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느부갓네살이 심판을 피하지 못한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29절과 30절의 말씀입니다.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29절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의 모습은 마치 바세바의 목욕 장면을 접하던 다윗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다른 나라들과의 전쟁이 한창이던 시기에 군사들을 모두 전쟁터로 보내고 홀로 왕궁에 남아있던 다윗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당연히 군대 맨 앞에서 병사들을 통솔하고 진두 지휘해야 할 다윗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놀랍게도 불과 그 장면 앞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의 집과 나라, 그의 앞길을 영원히 인도하실 주님을 지금 다윗은 신뢰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전쟁과 환난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겠다는 그 놀라운 언약의 말씀 앞에서 그는 왕궁에 홀로 남아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일어난 안타깝고 비극적인 일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느부갓네살 왕도 왕궁 지붕을 거닐면서 자신이 이룩한 업적들에 심취해 있습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바벨론은 전무후무한 대제국을 이루었습니다. 사람들의 찬사와 존경을 한 몸에 받을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니엘을 통해 심판에 대한 예언을 이미 들었습니다. 첫 번째 꿈의 내용을 완벽하게 맞춰냈지만 그는 하나님을 완전하게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니엘의 새 친구 사건을 통해서도 놀라움을 감추지는 못했지만 100% 하나님을 인정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다니엘의 두 번째 꿈 해몽을 듣고도 1년 동안이나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마 그의 마음속에 이번 기회를 통해 하나님과 다니엘을 시험해 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도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자신의 권력과 나라도 다시 얻게 된다고 했으니 이번에 한번 시험해 보고 맞으면 다니엘의 말을 잘 들으면 그만이고 아니면 다니엘을 죽이면 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했던 그의 모습으로 인해 그는 7년 동안을 짐승처럼 생활하고 맙니다. 그가 어떤 육신의 병에 걸렸든 정신병에 걸렸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했던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게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소개한 강영한 교수는 책의 말미를 이렇게 장식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믿는가, 왜 믿는가, 어떻게 믿는가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결국 사랑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사랑하는가, 무엇을 열망하는가,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는가, 다시 말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다른 것을 사랑하는가. 사랑의 문제는 다시 예배의 문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를 예배하는가? 사랑하는 나성영락의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누구를 예배하고 있습니까? 예배 드리러 나오셨습니까? 예배 보러 나오셨습니까? 이런 단순한 말장난이 아닌 우리 심령 저 깊숙한 곳에 존재하고 있는 것은 또 다른 예배받고 경배받길 원하는 나 자신입니까? 아니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한없이 초라하고 나약해 보이는 나사렛 목수입니까? 우리의 시험의 대상이 아닌 우리의 믿음의 대상,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오직 주님 한 분뿐임을 고백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오직 주님만을 향해 있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 3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예배가 이러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우리의 완악함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나성형락교회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중에도 우리 교회를 지키시며 또한 보호하실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인한 여러가지 죄악과 잘못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자비와 그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통회하는 각 심령마다 놀라우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